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휴전과 인재 석방 등에 관한 하마스 측 역제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6일 밤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하마스의 역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카타르는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가 제안한 일시 휴전안과 관련해 하마스로부터 긍정적 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재 관련 합의의 갱신과 확장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이익을 진전시키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하마스가 각 단계별로 45일 동안의 3단계 일시 휴전 계획을 역제안했다고 자체 입수한 관련 문서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초안에는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들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맞교환, 가자지구 재건 시작,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시신 유해 송환 등이 포함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넉 대가 6일 미국 알래스카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 밝혔습니다. 노라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방공 식별구역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탐지해 추적했다며 이들 군용기는 공역을 비행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방공 식별구역에서 러시아의 활동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의 경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구역으로 이곳에 진입하는 다른 나라 군용기는 사전에 해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례입니다. 노라드는 항공기를 추적하고 이들의 적절한 행동을 알리기 위해 위성, 지상, 공중 레이더와 전투기로 구성된 다층 방어망을 가동 중이며 다양한 대응 방법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7일 성명에서 루폴레프 95MC 전략 폭격기 두 대가 수호위 30SM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아 알래스카 인근 해상을 9시간 동안 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영공 이용에 대한 국제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됐다고 세르게이 코빌라시 러시아 항공우주국 장거리 항공사령관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6일 드론 전담부대 창설을 예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와 총참모부가 드론 체계를 위한 별도의 부대 창설 작업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연설에서 올해는 전장 등 여러 측면에서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면서 드론 체계는 지상, 공중, 해상에서 효과를 보여줬다며 전담부대 창설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드론 전력과 드론 자체 생산을 핵심 요소로 지목하고 올해 100만 개의 드론을 생산할 것이라고 지난해 10월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러시아 군 공격에 드론을 적극 활용해왔으며 지난 2일 침몰시켰다고 주장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미사일 탑재 함정 이바노베츠함에 대한 공격에도 수상 드론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으로 7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수도 크유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수차례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오전 6시부터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인근 해역을 지나는 상선들에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시각 오전 1시 45분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 무장 세력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남홍해와 아덴만을 향해 총 6발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발은 아덴만을 통과하는 마실제도 국적 그리고 소유상선인 스타나시아호를 겨냥했고 오전 3시 20분경 스타나시아호 인근에서 일어난 폭발로 선체 경미한 손상이 보고됐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또 다른 대함탄도미사일 한 발이 이 상선 인근 수면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아기 이름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나 연년생이라면 각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 앞으로는 자녀가 셋이면 그만큼의 출산 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짓고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 부영그룹이 직원들한테 내건 파격적인 출산 장려 책이 화제입니다. 지난 5일에는 2021년 이후에 태어난 직원의 자녀 80명 이름으로 모두 70억 원, 미화로 약 526만 달러 규모의 출산 장려금 증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회사의 지원 덕에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가 버팀목이 되죠. 감사합니다. 라는 수혜 가족의 소감도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자, 한국 돈 1억 원이면 미화로 7만 5천 달러입니다. 중국 돈으로는 54만 1천 위안 정도인데요. 한국의 기업이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기업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의 저출산 상황이 계속된다면 20년 뒤에는 한국은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직원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서 출산을 꺼리는 사정을 돕기 위해서 이런 직원 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임신이 가능한 나이에 여성 한 명에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So you generally have three to four different services. They usually start around $10 for the basic service, somewhere around $15 for the mid-grade service.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요, 미국의 세차 비용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2월 7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0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8일 목요일 북한, 하늘은 맑지만 서쪽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는 다시 탁해집니다. 금요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집니다. 오늘 맑았던 하늘은 오후부터 밤부터 차차 흐려지고요. 함경도 지역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남포와 용현, 원산, 장전 그리고 함경 북도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주도시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요. 개성이 영하 6도, 함흥 영하 5도, 원산 영하 4도. 신의주 아침 최저가 영하 8도입니다. 중강은 영하 20도, 회산 영하 23도고요. 낮에는 평양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6도, 원산 5도, 함흥 7도. 중강의 낮 최고가 영상 1도, 회산은 영하 4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고요.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2.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2월 8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와 카타르 등이 중재한 휴전안에 대한 답을 전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국이 티베트인들에 대한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하마스가 카타르 등이 중재해서 보내온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에 대한 답을 보냈다는 발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마스가 6일 성명을 내고 긍정적인 정신으로 포괄적이며 완전한 휴전과 구호, 우리 국민을 겨냥한 침략의 종식, 구호와 피난처, 재건의 보장, 가자지구 포위 해제, 그리고 수감자 교환을 위한 답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 측에 전달된 이 휴전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적어도 40일 동안 휴전하면서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가운데서 먼저 민간인들을 석방하고요. 다음 단계에서 남은 인질 가운데 군인들 그리고 사망한 인질들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맞교환하자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수장들 또 이집트, 카타르 관리들이 만나서 만든 방안입니다.
네, 자, 하마스가 이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이 하마스가 135일 동안에 진행되는 이 3단계 휴전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로이터가 입수한 휴전안 초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가운데서 여성과 아이들을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는 여성과 19세 미만 남성, 노인, 또 아픈 인질들과 교환하고요. 동시에 가자지구 내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남은 남성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3단계에서는 사망한 인질들의 시신 그리고 남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맞교환한다는 겁니다. 또 이 하마스 휴전안은 휴전 기간에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식량과 여타 구호품 반입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마스가 보내온 답에 반응 있습니까?
네, 먼저 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 하마스가 보내온 답을 협상에 관여한 관리들이 철저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할 일이 더 많지만 우리는 합의가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하마스 제안을 7일 이스라엘 관리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7일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베냐민 네타냐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자세한 설명 없이 길고 깊이 있는 대화였다고만 밝혔고요.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 총리와 회담에 이어서 아이다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자,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전을 중재하고 있죠. 카타르 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쉐이크 모하마드 빈 압둘라만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하마스 측의 응답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하마스 측의 방안을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카타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이 하마스 측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이 하마스의 제안이 조금 지나쳤다고 말해서 이스라엘 지도부가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괴멸시킬 때까지 휴전은 없다는 자세였는데요.
네, 하지만 하마스와 휴전하기로 합의해서라도 이 가자 지구에 잡혀있는 인질들을 모두 데려와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연구기관인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서 51%가 전쟁 목적이 인질 귀환이 돼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남은 인질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발표했네요.
네,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남아있는 인질 가운데 31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이 하마스 대원들에 잡혀간 인질 가운데서 지금까지 110명이 풀려났고 136명이 남아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스라엘 측 평가를 인용해서 남은 인질들 가운데서 50여 명은 사망했고 약 80명은 아직 살아있는 걸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인질 석방을 대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풀어준 그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까지 24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석방됐습니다.
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자지구 안에서 사망자도 엄청나게 늘었죠.
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어도 2만 7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약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군요.
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수준의 90%까지 줄일 걸 권고했습니다. 워크 훅스트라 EU 집행위원회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6일 현재 가능한 과학과 자세한 영향 평가에 근거해서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EU의 기존 목표는 어땠었죠?
네, 2030년까지 55%를 줄이고요. 2050년까지는 0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30년부터 2050년 사이에 중간 목표를 새로 제시한 겁니다.
네, 자, 유럽연합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반응 어떻습니까?
네, 환경단체들은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 목표가 부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의존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AFP 통신은 이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전체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집행위원회의 약속을 원하는 환경운동가들을 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모아서 저장하는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환경운동가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화석연료와 관련 보조금을 폐지하기 위한 목표 일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실비아 파스토레이 씨는 이번 방안은 금연 계획 없이 폐암을 예방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네. 자, 아무래도 EU 집행위원회가 새로 권고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AFP 통신은 해당 목표를 실현하려면 2031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약 1조 6,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 걸로 EU가 추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엄청난 금액이긴 하지만 이는 기후변화나 극단적인 기후현상 등이 가져올 훨씬 비싸고 계속 증가할 비용에 대응해서 설정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줄이자는 EU 목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들도 있죠.
네, 일부 나라 지도자들은 새 환경 규정의 시행을 일시 중단할 걸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11개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서 야심찬 새 목표를 위한 전환이 공정하고 정당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도 특히 가장 취약한 시민들이 뒤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유럽의 농부들도 EU 기후 정책에 크게 반발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집행위원회가 세운 목표에는 원래 이 농업 분야 탄소 배출량을 30% 줄인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목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유럽 전역에서 트랙터를 동원해서 도로를 봉쇄하는 데 시위를 벌였고요. 그러자 이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참고로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EU 전체 배출량에서 약 11%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소수민족인 티베트 사람들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당국이 티베트 주민들에게 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거나 미국 기업 기술에 기반한 보안 플랫폼을 활용해서 티베트인들에 대한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본부를 둔 티베트 인권운동단체인 티베트 워치, 또 티베트 중심 네트워크인 터코이즈 루프 등이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자세하게 볼까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티베트 사람들한테 특정 앱을,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에 특정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지난 2021년부터 이 티베트 주민들의 스마트폰에 국가사기방지센터라는 이름의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티베트인들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정기적으로 이 검문소에서 주민들에게 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요구했고요. 주민들에게 앱을 설치하는 방법, 또 사용법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요구에 주민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익명의 티베트 남성은 지난해 티베트 워치에 이 해당 앱이 우리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자동 음성 녹음, 사진 공유 기능도 내장한 감시 앱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앱 분석을 통해서 해당 앱이 사용자에게 요청한 권한을 이용해서 앱 운용자가 민감한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거나 또는 특정 장치 기능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디지털 감시라는 것을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고서는 이른바 이 사기 방지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감시와 제어에 사용되는 데이터군을 수집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앱을 통한 이 앱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범죄 수사 당국이 운영하는 더 넓은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 당국이 그 미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더군요.
네, 티베트 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이 사기 방지 앱 외에도 티베트 당국이 사용하고 있는 티베트 지하범죄 통합정보 앱 플랫폼이라는 빅데이터 보안 플랫폼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 첨단 기술 기업인 오라클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플랫폼이 티베트 지역 안의 여러 공안 당국 시스템 데이터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는 이 플랫폼이 티베트 내 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플랫폼은 공안 당국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보안 컨설팅 회사 섹데브 그룹의 그레그 월턴 수석 연구원은 BOA에 이 빅데이터 시스템은 기계학습을 통해서 티베트인들의 친족 네트워크를 추적하거나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중국 정부가 범죄로 정의한 걸 밝히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라클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오라클은 BOA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 기업들이 자사 기술이 민간인이나 소수민족을 통제, 단속하려는 중국 정부 노력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인권단체들은 줄곧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그 인권 탄압을 지적해왔죠.
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마야왕 중국 담당 임시국장은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은 사회 통제의 최전선에 있는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 정부는 지금 사회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는 보다 현대적인 사회 통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이 전체주의 사회 통제 국가를 건설하려는 중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도 보죠.
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에 대해서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 보고서 내용이 근거가 없는 비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BOA의 서면 답변에서 중국은 법치국가고 중국 국민의 사생활은 민족과 관계없이 완전하게 법으로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 연방 하원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습니다. 네바다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편 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굴욕적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이 미시간주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사망하게 한 이 총격범의 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의회로 가겠습니다. 하원에서는 그 공화당의 주도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려는 소추안이 결의에 들어갔었는데 이 시도가 실패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6일 전체 회의에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는데요.
네.
214대 216표로 부결됐습니다.
2표 차인가요?
네, 2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남부 국경에서 이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고 이 해당 주무장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려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이것이 가로막힌 겁니다.
지금 미국 하원은 공화당 의석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이탈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민주당 의원 전원이 여기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이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밤샘 토론 끝에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8대 15로 통과시켰었는데요. 당시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다 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 자, 내각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그 미국 역사적으로도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76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재임 시절 이 윌리엄 벨크넵 전쟁부 장관이 부패 혐의로 이 탄핵 소추된 바 있는데요. 이 정책 논쟁과 관련해서 이 내각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를 추진한 것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탄핵 시도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하원 민주당이 두 차례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공화당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하원 공화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과 관련해서 이 법 준수를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또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요르카스 장관이 남부국경에서 이민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남부국경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국민이 결국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네.
2023년 회기연도에 멕시코와 맞닿은 이 미국 남부 국경에서 미국 국경 순찰대에 적발된 이주자 수는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때부터 처음부터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었다고요?
네, 공화당 내에서도 이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 공화당 소속인 이 톰 맥클린독 하원의원과 그리고 캠버그 의원은요 성명을 내고서 이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탄핵 가능한 범죄를 식별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클린톡 의원은 6일 이 소추안 토론 과정에서도요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법을 제대로 관리 못한 죄는 있다라면서도 이 탄핵을 정치적 분쟁의 무기로 삼는 것은 헌법에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처음부터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이 공화당의 탄핵 움직임을 엉터리라고 부르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 국경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내세운 탄핵 혐의는 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탄핵 요건인 중대범죄와 경범죄에 대한 증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원은 이번 그 표결이 부결됐으니까요. 마이루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제 접는 겁니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강경파 의원들은 이 탄핵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공화당 소속 마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번 결과로 타격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존슨 의장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마이루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이 하원 공화당 대표로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이 불참했는데요. 마이크 심슨 하원 의원은 스컬리스 대표가 병가를 끝내고 돌아오면 공화당의 지도부가 두 번째 표결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미국은 11월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남북 국경을 둘러싼 이민자 문제가 지금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원에서는 이렇게 주무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국경보안법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지원과 더불어서 남북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 1180억 달러 규모의 이 안보 법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4개월에 걸쳐서 협상을 벌인 끝에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또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안보를 아우르는 그런 합의안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이틀 만에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당내 반발이 잇따르자 이 공화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6일 오후 기자들에게요. 합의안을 이 법제화할 실질적인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합의안 폐기를 인정한 겁니다. 앞서 존슨 하원 의장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하원에 도착하는 즉시 이것이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맥코넬 대표는 하원 의장으로부터 합의안이 법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합의안이 표결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건 알지만 7일에 예상대로 이 절차 투표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이 강한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슈머 대표는 하원 지도부가 180도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릎을 떨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대선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바다주에서 경선이 있었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 열린 네바다주 민주당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7일 오전 현재 86%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89%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네바다주에 배정된 33명의 민주당 대의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연이은 승리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치러진 민주당의 첫 공식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96%가 넘는 승리를 거둔 데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손쉬운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네바다주는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등과 함께 이 주요 경합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경합주에서 승리를 거둔 바이든 대통령 소감 뭐라고 합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4년 전 나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백악관으로 보내고 오늘 밤 또다시 우리를 같은 길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해준 네바다 유권자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조직하고 동원하고 투표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언젠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함께 이를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네바다주 경선은 예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치러졌네요.
네, 네바다주 민주당원이 쿠커스, 그러니까 이 당원 대회 대신에 프라이머리를 치른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네바다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당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쿠커스 당원대회, 그러니까 당원대회를 진행했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지난 2021년에 제정된 이 주법은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에 프라이머리를 치르도록 그렇게 의무화했습니다.
예비선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프라이머리를 채택했는데요. 공화당 측에서는 코커스를 고수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프라이머리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네바다주 정부 주관으로 6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프라이머리를 진행했고요.
네.
이와 별도로 네바다주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오는 8일에 코커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6일은 공화당도 프라이머리를 진행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불참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코커스에만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기기 위해서 당의 코커스를 고수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면서 이 프라이머리에만 등록을 했는데
네.
헤일리 전 대사는 하지만 6일 이 치러진 프라이머리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 프라이머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헤일리 전 대사가 패배를 한 겁니까?
네,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에 그 안에 투표한 사람이 헤일리 전 대사에게 투표한 사람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 중에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그렇게 답한 건데요.
예.
이들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7일 오전 현재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한 사람은 63%에 달하고요. 헤일리 전 대사의 득표율은 31%에 조금 못 미치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은 헤일리 전 대사에게 정말 굴욕적인 결과다, 당황스러운 패배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선거의 결과로 그 지역의 대의원들을 모두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바다주에 할당된 대의원들은 그럼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네바다주에 할당된 공화당 대의원은 26명인데요.
네.
코커스를 통해서 배분될 방침입니다. 8일 코커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대의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지난 2021년에 미시간주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관련 소식입니다. 그때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의 어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에 당시 총격범의 어머니인 45살 이 제니퍼 크럼블리 씨에 대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크럼블리 씨는 희생자 한 명당 한 건씩, 그러니까 총 4건의 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4건 모두 다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배심원단은 5일 오전부터 심리를 시작해서 이틀에 걸쳐 약 11시간의 수기를 거친 뒤에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미국에서 10대 자녀가 저지른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부모가 과실치사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때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건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2021년 11월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이 학교 학생이던 이선 크럼블리 씨가 이 반자동 권총으로 학교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요.
네.
당시 4명이 숨졌고요. 교사 1명과 학생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이 범죄 당시 15살이던 크럼블리 씨를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그렇게 기소했는데요.
네.
크럼블리 씨가 최대한 많은 학생을 살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이 권총을 가지고 왔다면서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그리고 테러 등 총 24건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크럼블리 씨는 지난해 12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서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예. 자, 총격범의 그런데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과실치사,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이르게 한 죄인 거죠. 이 과실치사가 왜 적용이 된 겁니까?
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총격범의 어머니가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이 총과 탄약을 부주의하게 보관했다면서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럼블리 부부가 사건 발생 나흘 전 크리스마스물로 아들에게 총을 사줬기 때문입니다.
네.
검찰은 그러면서 이 크럼블리 부부가 아들의 정신적 건강 위험 신호를 도외시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어떤 정신 이상 신호를 살피지 않고 또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거죠. 총격범인 이선 크럼블리 씨가 어떤 정신 이상 행동을 보였던 건가요?
네, 총격 사건 당일 아침에 한 교사는 이 크럼블리 씨가 권총과 또 총알, 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요, 사방에 피, 내 인생은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도와줘, 라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요.
네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교사에 의해서 이 크럼블리 씨의 부모가 학교에 불려왔었지만 아들에게 총기를 사준 사실은 학교에 밝히지 않았고요.
네.
또 아들을 조퇴시키지 않고 학교에 남겨준 채 떠났다고 합니다. 부모가 학교를 떠난 후에 크럼블리 씨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또 배심원단에 제출된 증거 자료를 보면요, 총격범은 악마가 보인다라는 등 이런 환각에 관한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네.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든 힘 가운데 하나로 과거에 우수했던 교육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교육 정책은 백년지 대계라고도 불리는데요. 미국에서 국가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바로 연방교육부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교육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Hello, I'm Miguel Cardona and I'm honored to serve you and our nation's students as the 12th Secretary of Education. We're living through one of the biggest disruptions in education.
교육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 임무를 교육의 우수성을 함양하고 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와 국제 경쟁력을 지능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교육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 정책 개발, 관련 기금 배분과 점검, 미국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연구 결과 보급, 중요한 교육 현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집중, 그리고 교육 부문에서의 차별 금지와 평등한 접근 보장이 교육부 임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교육부 조직법에 따라 1980년 5월 강력급 행정부처인 교육부를 만들었습니다.
In a brief White House ceremony, President Trump signed the executive order that calls for a 300-day review of all federal education rules, regulations, and mandates to eliminate any...
교육부의 조직은 장관실이 정점에 있습니다. 주요 부서로는 부장관실 아래 초중등 교육실, 영어합습실, 특수교육재활서비스실이 있습니다. 또 차관실 아래에 고등교육실, 직업기술성인교육실, 연방학생보조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장관실 산하에 교육과학연구소와 교육계획평가정책개발실이 있고 독립기구로 NHB, 국립교육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현 교육부의 수장은 지난 2021년 2월에 취임한 12대 미겔 A. 카르도나 장관입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프로그램들은 약 10만 개의 공립학교와 3만 4천 개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약 5,5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학부 대학생들에게 보조금이나 대출 그리고 학습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자료로는 2024 회계연도 교육부에 부여된 예산 자원은 약 820억 달러로 전체 연방 예산에서 0.7%를 차지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현재 4,4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교육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올겨울 미국은 한파와 함께 폭설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뒤에는 유독 붐비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세차장입니다. 눈 때문에 더러워진 차를 씻기 위해서 세차장을 찾는 거죠.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세차 산업의 규모, 그리고 각 세차 방식에 따른 비용 등 미국 사람들의 세차 비용 지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눈이 반가운 사업장, 세차장. 겨울철 많은 아이들은 이 펑펑 내리는 눈을 기다립니다. 밤새도록 내려 이 마을 저 마을을 덮은 이 하얀 눈은 온 세상을 겨울왕국으로 만들죠. 아이들은 집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이 썰매를 꺼내와서 타기도 하고요.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썸도 합니다. 자, 눈을 반기는 건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차장 역시도 이 눈을 반깁니다. 차를 뒤덮은 눈을 치우면 이 눈 때문에 생긴 얼룩이 차 구석구석에 남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도로에 쌓인 눈을 녹이려고 뿌려둔 이 염화칼슘이 차 곳곳에 묻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이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다루는 카코치 리포트의 설립자 로렌 픽스 씨 이야기 들어볼까요?
When salt is on the road, washing your car is a major factor in battling corrosion and maintaining the value of your vehicle. Salt that remains on your vehicle.
픽스 씨는 염화칼슘이 뿌려진 도로 위를 달리는 차와 관련해서 세차가 차의 부식을 막고 또 차의 가치를 보존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 남아있는 염화칼슘은 이 차 마감을 손상하고 차량 밑부분을 녹슬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눈이 온 뒤 세차장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 말고도 세차장이 붐비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봄인데요. 이때는 한창 꽃가루가 날릴 시기로 밖에 주차해놓으면 바로 온통이 꽃가루로 차가 뒤덮입니다. 오랫동안 씻어내지 않으면 완전히 달라붙어서 나중에 세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봄철 꽃가루가 날릴 때도 자주 세차장을 찾습니다.
미국의 세차 산업,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그랜드뷰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미국의 세차 시장 규모는 152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요. 2022년 전 세계의 세차 산업 규모가 31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종합해서 보면 거의 절반을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세차 산업 전망을 보면 2023년에 163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2033년 약 280억 달러까지 5.5%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미국 인구의 자동차 보유율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000명당 약 910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 10명 중 9명은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북한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1명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비교가 되죠. 그럼 미국인들은 얼마나 자주 세차하고 또 세차 비용으로 얼마를 쓸까요? 미국인 10명 중 거의 7명은요, 한 달에 한두 번 세차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세차하는 데 쓰는 비용은 1년에 약 43달러라고 하네요. 미국 세차 방식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일반적인 세차 방식은 이 세차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인 10명 중 8명은 세차장을 이용하고 그리고 2명이 집에서 세차한다고 합니다. 세차장 이용 가격을 볼까요? 기본적으로 세차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집니다. 각 지역 사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제공하는 업체인 옐프의 설명 들어볼까요?
So you generally have three to four different services. They usually start around $10 for the basic service, somewhere around $15 for the mid-grade service.
일반적으로 3단계에서 4단계의 세차 서비스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약 $10 내외고 중간 단계는 $15 정도 그리고 고급 세차 서비스의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한다는 겁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유명 기계 세차 업체 플래그십 카워시를 예로 들어서 세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의 가장 기본 세차 금액은 $14로 차량 외부에 비누칠을 하고 물로 닦아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서비스는 $18인데요. 기본 세차에 더해서 차량의 휠과 그리고 차량 하부도 세척해주고 차 바퀴에 광택제도 뿌려주네요. 이보다 비싼 $22 세차는 차량에 왁스를 칠하고 그리고 보호 광택까지 입혀주고요. 가장 비싼 $45 세차는 세차 인력이 직접 차량 내부 청소와 매트 청소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부분의 세차 업체는 세차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번 세차할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구독료를 내고
구독 기간에는 언제든지 와서 세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세차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맥스 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I think it's a fantastic purchase. It's like 30 bucks a month. You can take your car through as many times as you want.
맥스 씨는 언제 매번 이 손세차를 하느냐면서 한 달에 $30만 내면 언제든지 세차를 할 수 있으니까 세차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매우 훌륭한 소비라고 얘기하네요. 자, 방금 알아본 플래그십 카워시를 보면 개별 세차료와 마찬가지로 기본 세차부터 고급 세차까지 구독료는 다릅니다. 가장 싼 금액은 월 $27고요. 가장 비싼 서비스 월간 세차 구독료는 $75 합니다. 기계 세차 한번 직접 해볼까요? 저는 지금 방금 얘기한 이 플래그십 카워시 매장에 한번 직접 왔습니다. 가장 기본 서비스의 바로 윗단계에 있는 단계인 $18 이 세차 서비스를 이용해 볼 텐데요. 차에 직접 타서 어떤 과정으로 세차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 30m 정도 길이 되는 이 세차 터널 입구에 서니까 직원이 차량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하네요. 차량 바퀴가 하단 벨트에 걸리고 차가 천천히 터널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직원이 차량 앞뒷면에 거품이 있는 액체를 뿌려줍니다. 가장 첫 단계에서 비누 거품이 발생되면서 차량 전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 칼국수 면처럼 생긴 두꺼운 타월이 문어발처럼 움직이면서 비누 거품이 묻은 차량을 이리저리 문질러줍니다. 이때 차 옆에는 커다란 롤러가 돌아가면서 차량 옆면을 닦아줍니다. 비누칠이 끝나니까 물이 발사되면서 세제 거품이 식혀나가고요. 그러면 차량 코팅용 왁스가 발사되고 초강력 강풍기가 차량 높이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3분 정도면 모든 세차가 끝나네요. 자, 끝나면 따로 마련된 청소구역에 차를 대고 청소기를 이용해서 차량 내부를 청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는 직접 손세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차 용품을 사러 가볼까요? 이제는 이 생활 속 경제 시간에 거의 단골로 찾는 매장이죠. 다시 홈디포에 왔습니다. 집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제품을 파는 매장으로 역시 세차 용품도 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필요한 세제나 물기 제거용 타월 등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이 차때를 씻겨줄 세제입니다. 가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6에서 $10 사이인데요. 이 세제에 왁스가 함께 들어가 있으면 보통 더 비쌉니다. 그리고 세제가 있으면 타월이 있어야겠죠. 가장 기본형의 스펀지는 $4 하고요. 부드러운 극세사 면으로 된 타월은 $7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월은 이 세제를 칠하는 용도의 타월과 또 물기를 닦아줄 타월, 이렇게 두 가지 용도가 필요한데요. 세차 방법을 알려주고 또 전문적으로 용품 리뷰를 하는 팬더 오그나이저는 이 건조용 타월은 특히 꼭 두 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Why two of them? You'll need one to wash the paint and one separate one for the wheels. There's a lot of dust and metal particles.
차량 본체와 바퀴가 달린 휠 부분을 구분해서 타월을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휠에는 엄청나게 많은 먼지와 함께 금속 입자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휠을 닦은 타월로 이 본체를 닦으면 차가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세차 산업과 미국인들의 세차 비용 지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BO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직감은 어떤가요?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느껴지는 감각, 상대방의 직감을 물어보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what are you thinking about?
Well, I had this job opportunity, and logically it seems like a good move, but my gut is giving me the opposite signal.
What does your gut tell you?
It's not about the job itself. It's more like an internal hesitation. It's hard to explain. It's a bit nerve-wracking when logic and intuition aren't aligning. It seems perfect on paper, but my gut is uneasy.
I think you should trust your gut. Sometimes our instincts pick up on things our rational mind might not.
Yeah, maybe I should listen to my gut.
존이 새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고민 중인데 직감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gut is uneasy. Gut.
G-U-T, 배, 내장, 소화관. 오늘 대화에서는 직감이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My gut is uneasy.
직감이?
Uneasy.
불안합니다.
My gut is uneasy.
직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Logically, it seems like a good move. Logically.
논리적으로?
It seems like a good move.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아요.
A good move.
좋은 움직임.
But my gut is giving me the opposite signal.
그러나 내 직감은 반대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It's a bit nerve-wracking when logic and intuition aren't aligning. Intuition, gut feeling.
비슷한 표현이죠.
It's a bit nerve-wracking when logic and intuition aren't aligning. It's a bit nerve-wracking. Nerve-wracking.
가슴 졸이는 일이다,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초조하게 만드는 걸
nerve-wracking.
Nerve-wracking이라고 합니다.
It's a bit nerve-wracking when logic and intuition aren't aligning. Logic,
논리와
intuition,
직관이
not aligning,
일치하지 않는다.
It's a bit nerve-wracking when logic and intuition aren't aligning.
논리와 직관이 일치하지 않을 때 마음이 초조합니다.
It seemed perfect on paper, but my gut is uneasy.
서류상으로 볼 때 완벽한데
my gut is uneasy.
내 직감은 좋지 않아요.
You should trust your gut.
당신의 직감을 믿으셔야죠.
Trust your gut.
직감을 믿으세요.
Follow your gut.
직감을 따르세요.
Gut, gut feeling.
Gut feeling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Trust your gut feeling.
직감을 믿으세요.
Follow your gut feelings.
직감을 따르세요.
Sometimes our instincts pick up on things our rational mind might not. Gut feeling, intuition.
자, 비슷한 표현으로
instinct.
본능.
Instinct. Sometimes our instincts pick up on things our rational mind might not. Sometimes
때때로
our instincts
우리의 본능은
pick up on things
어떤 것을 알아차린다.
Our rational mind might not
합리적인 생각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gut feeling, intuition, instinct
본능적인 감각, 직감, 예감
trust your instinct
본능에 의존하세요.
What does your gut tell you?
당신의 직감은 어떤가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thinking about?
Well, I had this job opportunity, and logically, it seems like a good move. But my gut is giving me the opposite signal.
What does your gut tell you?
Well, it's not about the job itself. It's more like an internal hesitation. It's hard to explain. It's a bit nerve-wracking when logic and intuition aren't aligning. It seemed perfect on paper, but my gut is uneasy.
I think you should trust your gut. Sometimes our instincts pick up on things our rational mind might not.
Yeah, maybe I should listen to my gut.
교회 매일 영어 오늘은
What does your gut tell you?
당신의 직감은 어떤가요?
Gut feeling, intuition, instinct.
직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